고백서, 다른 말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10시에 늘 모여서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가? 여러분들 차선을 넘을 때 점선은 넘어도 되죠? 그렇죠? 실선은 넘어가면 됩니까? 실선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중에 실선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분 계세요? 나는 운전할 때 절대로 실선을 한번 넘은 적이 없다. 아마 그분은 사람이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선을 그래서 넘어가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뭐 실선을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뭐 목숨이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면 죽죠, 그죠? 성경 해석을 할 때 전혀 오류 없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오류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면에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은 교리와 성경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추출물이에요. 성경의 핵심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신다. 이런 것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 자체를 공부하면 되지 왜 교리를 굳이 공부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낯선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익힐 때 처음부터 발로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그 전 지역을 다 익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지도를 하나 딱 사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익히죠. 그런 것처럼 교리는 무엇이냐?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안내도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하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쫙 진술해주면 그 사람을 탁 치면서 내가 바로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진술하는 사람과 진술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자신이 믿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믿는 내용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구원파 이단이나 혹은 신천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크게 뭐가 잘못된 걸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그냥 한 20, 30분 듣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간파해내고 그들의 잘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이런 교리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그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내용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거짓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한가? 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한 시대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아합 시대 때도 미가야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해칠 것이라 말씀했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대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특별히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쭉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는데 벨직 신앙고백서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오늘은 제가 본문을 나가지 않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갖지 못한 분이 몇 분인 것 같은데 좀 밑에 가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벨직 신앙고백서 책이 있죠 밑에. 예.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 밤 예배 때 제일 먼저 가르쳤던 내용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2002년도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언제 또 우리가 살펴봤죠? 아마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역 모임에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1541년에 작성된 도르트 신조 우리가 1년 정도 걸쳐서 살펴봤죠. 제네바 죄송합니다. 1541년에 작성한 제네바 교리응답 살펴봤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도르트 신조 우리가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르트 신조하면 좀 웃음이 나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도르트문트 신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그러니까 앞에 웃을 수는 없고 도르트문트가 아닙니다. 예. 도르트문트에서 누가 뛰고 있습니까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누가 뛰고 있죠? 예전에 누가 뛰었나요? 하여튼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아마 그 팀에서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인상이 강렬해서 그런지 도르트문트 신조라 그러는데 도르트문트는 독일에 있고 도르트는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도르트문트 신조가 아니고 도르트 신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는 1561년 흔히 이제 유럽 개혁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받는 세 가지 신조를 가리켜 세 일치 신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개혁 교회들은 다 이 세 일치 신조를 받습니다. 물론 호주에도 개혁 교회가 있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도 물론 개혁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세 가지 신조를 받는데 그 세 신조가 뭐냐? 우리가 배웠던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벨직 컨페션, 벨직 신앙고백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국 대륙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죠.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보나 또 교회 소개지에 보면 저희 교회는 무엇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웨스민드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 문답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엮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유산을 함께 다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 벌써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미국 그랜드래피즈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한 몇 년 전에 웨스민드 신앙 고백서도 함께 받았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지금까지 못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먼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친 곳도 있는데 한 국가 전체로 영향을 미친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 네덜란드라는 말은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네덜란드라는 뜻 자체가 랜드라는 말이 땅이죠.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당시는 에스파냐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에스파냐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저지대 지방, 로우 컨트리, 이 저지대 지방을 가리켜서 네덜란드라 이렇게 불렀는데, 저지대 지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 라인강 하구 쪽에 위치한 17주의 지방을 가리켜서 저지대 지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교역사 책을 읽으면서 저지대 국가 혹은 저지대 지방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바로 이 지역에 이제 154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네덜란드 지역에 개혁신학이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개혁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언어적인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썼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가 바로 칼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한계를 쉽게 극복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 가리켜서 흔히 이제 왈룬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 이제 벨지움이라 부릅니다. 벨지움. 왈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왈룬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네덜란드, 그 프랑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손쉽게 제네바로부터 불어왔던 이 칼빈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교회가 개혁교회 가르침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 권징도 아주 빠르게 확장되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합스부르그 왕가라 그러는데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네덜란드가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는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합스부르그 왕가로부터 극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혁파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교황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도 했고, 특별히 그 지역은 제세례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메노 시몬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메노 시몬즈. 여러분들 종교개혁사 책을 읽으셨죠? 아마 그때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노나이트라 그래요. 메노나이트. 그래서 지금도 이 메노나이트들이 미국 같은 데 건너가가지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검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농경생활을 지금도 고집하면서 세속화의 물결을 거세게 막아내면서 다분히 좀 분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인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신앙심이 매우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정부로부터 벗어나야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외적인 핍박들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신학적인 뭐 교양주의, 제세례파 등등의 공격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고백서는 누구에서 작성되었는가?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귀도 드 브레, 네, 프랑스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1522년에 프랑스의 베르헌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유리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도 스테인드 글라스 기술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0살, 10대 정도에 성경과 계신교 서적들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18세부터 한 25세 어간 사이, 뭐 언제라고 딱 지정할 수 없는데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그가 회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5살 때 1547년인데 자신이 살았던 그 지역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신교 박해가 계속되게 되고 그러자 1548년에 잉글랜드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1552년까지 5년 정도 잉글랜드에서 지내게 돼요. 그 잉글랜드에서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하면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서 다소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지내기가 편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존 아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마틴 부처와 같은 수많은 개혁자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구로 돌아와요. 1552년에 돌아와가지고 이 저지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말씀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을 그 교회를 가리켜 장미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밑에 내려가면 그 레포홀에 장미 문양이 있죠? 그게 바로 개혁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미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들을 목회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지주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합스부르크가 계속해서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1556년에 프랑크푸르트로 피신을 가게 돼요. 거기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특별히 칼빈과 동료였던 데오도로 베자로부터 헬라어를 2년 동안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데오도로 베자가 칼빈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네바로 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기도 드 브레도 이 데오도로 베자를 따라서 제네바로 가게 되고 제네바의 상피에로 교회, 제네바에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번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칼빈의 설교를 듣게 되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신학적 소양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캐트린 라몬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559년에 배를 타고 도로닉이라고 하는 곳, 불어로는 두르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형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1561년 9월 29일에 성 미카엘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인데 이날 밤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찬송 불렀지 아까 그죠? 이게 마로의 시편 찬송이거든요. 마로의 시편 찬송을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편 찬송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드 브레는 세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해 가지고 위그노들 위그노들을 우리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이라는 이 뜻으로 알고 있죠, 그죠? 프랑스 개신교도.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안식년 갔을 때 아틀란타 제 아내 친구 집에 있다가 그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역, 찰스톤이라는 지역으로 소개를 해줘서 제가 차를 몰고 4시간 반 플로리다 위쪽인데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위그노가 세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 오래된 교회. 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지역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이런 위그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중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게 되고 개신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드브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적게는 4,000명, 많게는 1만 2,000명이 들판에서 드브레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개신교도들이 우리가 모일 만한 장소를 달라 요구를 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드브레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이 개혁파 성도들이 가톨릭 성당을 강제 점거하기도 하고 성상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주 동안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막 성상들을 다 깨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의 알바 공작과 함께 1만 명의 정예 부대를 파송해서 결국은 이제 드브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관에 이렇게 잠시 숨기도 했지만 결국은 발각되어서 드브레는 1567년 5월 31일에 교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이런 핍박이 1572년까지 계속되어서 한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란자로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게 그냥 무슨 신학자가 가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끌적거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까지 신앙고백서를 쓴 것입니다. 감옥에 교수형에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캐드린 라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한테 편지를 써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었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때로 다니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여러 사람이 다니다가 체포된 거죠. 그러나 다시 제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때부터 나의 마음은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에 제가 나도록 하셨나이다.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당신께서는 큰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이생으로부터 당신께 넘겨드려야 될 때가 되었으니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당신의 손을 피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해도 저는 그래야 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교를 각오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자기 아내에게 써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이 기도 드브레에 의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1561년에 그리고 화란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1562년에 화란어로 번역을 했고 엠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쇄되어서 저지대 지방 교회 사람들에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나눠줬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1571년 10월에 개혁교회가 전국대회로 모였던 엠든 회의가 있었는데 이 엠든 회의에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교재 보니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이유는 바로 네덜란드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공식적인 자신들의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앙 고백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자르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칼빈이 만든 프랑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데오도로 베자가 만든 신앙 고백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단순히 두 가지를 베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안에 신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반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죠. 한번 이 책을 펴셔서 32쪽을 한번 보세요. 32쪽. 32쪽에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이죠. 거기 보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배격하며 혐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만이교에 대한 반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5쪽을 보시면 35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생각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신다는 저주받을 오류를 배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배격하는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교황주의, 그 다음에 제세례파와 같은 분파주의, 그 다음에 만이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주의 등등 이 잘못된 신학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문을 한번 보세요. 1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조에 11조로 보시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슨드 신앙고백서는 제일 첫 번째 장이 뭐죠? 성경이죠. 그죠? 성경. 성경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제네바 교리문답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신론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1561년에 만들어진 벨직 신앙고백서는 17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신앙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벨지 신앙고백서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째는 신론입니다. 신론. 1조부터 9조까지. 그죠? 9조까지가 쭉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와 구속에 관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리소의 사역이 10조 보세요. 10조. 10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25페이지에 나타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 10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와 구속에 관한 사역이 23조까지 쭉 나타나요. 쭉 한번 넘어가 보시고 그러다가 57페이지를 보세요. 57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성화사역이 나타나죠. 그죠? 성령의 성화사역,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의 사역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24조부터 시작해서 37조 끝까지 쭉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66쪽을 보시면 66쪽에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7조부터 32조까지 교회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요, 교회의 권징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조에도 보면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69쪽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 어느 곳에든지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죠? 가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조, 30조 쭉 넘어가서 30조의 교회 7위에 관하여 74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1조에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78쪽에 32조를 보시면 교회 질서와 권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특별히 별지 신앙고백서에는 권징, 우리가 흔히 교회 세 가지 표지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바른 시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지에 중대한 기여를 했던 신앙고백서가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형식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11쪽으로 가보세요. 1조를 보시면 11쪽에 1조가 나타납니다. 11페이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단일 본질이시며 영적 존재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가 하면 4조로 가보세요. 14페이지에 우리는 성경이 쭉 하면서 그 다음 줄에 어떤 이도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지 신앙고백서는 귀도 드 브레가 했던 한 개인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인 교회들의 신앙고백을 대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로마 가톨릭 교황주의 그 다음에 내적으로 분파주의였던 제세례파의 공격 그 다음에 마니교와 에피쿠로스주의와 같은 신학자들의 공격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합스부르 왕가의 박해 이런 것들을 막아서면서 바로 작성한 신앙고백서가 바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즉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7조에 걸쳐서 기록된 이 귀한 신앙고백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그들이 견제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조 한 조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박해로부터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몸부림과 그들의 노력을 오늘에 이어받아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도리들을 깨달아 알고 또 외적인 신앙의 공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